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애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분노와 하나님 서로를 향한 그 원망을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다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중동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그 전쟁이 이어지고 그 불안한 기운이 세상을 감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저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왕자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호주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년까지는 제가 넥타이를 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 이름은 빈이고 저는 이곳 윌링턴 교회의 목사 중한 명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까지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곳을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아버지 날을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캐롤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지금 스쿨 백팩 서플라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개의 아이들 백팩을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아직 그 서플라이가 많이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보시면은 그 카운터가 있습니다. 하느님, 아직 그 3개밖에 저희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백팩의 그 서플라이를 학용품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저희 그 여자아이들 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가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오순절 주일을 함께 기념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 시리즈인 교회 안의 대화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리즈 이전 설교들 중에서 빠지신 적이 있으시다면, 교회 웹사이트에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설교와 함께 제공되는 팟캐스트, 지금 그 QR 코드가 보이시죠? 이 팟캐스트 시리즈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많은 그 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고, 그 설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들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듣고 그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871년 펄 토바코라는 담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누드를 마케팅 기법으로 사용한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 담배 패키지에 누드를 실은 그 회사였죠. 근데 이 전략은 정말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 안에는 섹스는 팔린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많은 그 광고 회사들이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도발적인 그런 누드를 게재한 그런 광고를 많이 실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상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65%는 도발적인 옷을 입은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성적 행동을 모사할 가능성이 128%더 높았습니다. 옹니팬스와 같은 앱에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곳에 가서 자신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과도하게 성적화되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저희가 눈을 감고 다녀야 할까요? 그러면 아니면은 도망쳐서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저희 전화기를 갖다 버려야 할까요? 아마도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밀함에 신실하게, 친밀함에 신실하게, 그리고 헌신에 신실하게, 그리고 증인됨에 신실하게. 두 주일 전에 레이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6장 후반부에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영과 육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둘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7장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썼다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시리즈에서 다뤘듯이 현재의 고린도는 현재의 우리는 고린도인들의 문화를 공유하며 그리고 그 해결책은 여전히 복음에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요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친밀함에 신실하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우려를 언급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고린도서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무역, 그리고 많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고린도시에서 그들의 숭배의 중심 대상은 에프로디테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으로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1,000명의 신전 매춘부가 신전 일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아프로디테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다양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계모와의 성관계나 매춘부와의 성관계, 동성애, 그리고 소년의 첩과 정부를 포함한 간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정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첩과 정부를 두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린도에 이런 일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서히 교회 안에까지 침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적하였고 그리고 교회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교회가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주변의 문화는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적 순결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기혼이든 독신이든 그것은 모든 성행위를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1절의 뜻입니다. 자, 그 말은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의견에 부분적으로만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적으로 순결하고 싶다면 성관계를 그만두는 것이 이치에 맞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는 두 가지의 TV 쇼가 있었는데 Leave It to Beaver 여러분이 다른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비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드라마 쇼는 I Love Lucy입니다.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TV 쇼에서 부모가 각자의 침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기를 가졌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는 플라워 파워라는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성과 결혼에 대한 제한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로운 사랑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전통적인 성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성과 결혼에 대한 개념을 완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적인 자유와 그 실험을 의미하며 그리고 수많은 성적 파트너와 약속 없는 관계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잠깐 동안 보수적인 정부로 인해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가 잠깐 있었지만 혼전 성관계가 증가했고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요인은 이슈는 에이즈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는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또 온라인 포르노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이런 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는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포르노 트렌드는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주요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의 새로운 트렌드는 보다 전통적이고 소박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구하는 그런 관계는 좀 더 전통적인 그런 견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더 전통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하며 그리고 또 이런 추세 또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처럼 몸이나 마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가라는 말에 대한 바울은 일부 동의하지만 결혼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오로지 결혼 안에서만 권장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해두자면 바울은 모든 독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며 8절에서 그는 교회에서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문화적인 규범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이 오로지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쾌락은 정부와 매춘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위한 쾌락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생각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영어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음탕한 남자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여자를 원한다는 가장 불행한 관용구를 사용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가 그저 원하는 존재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 여자가 도구로서 주는 쾌락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저의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욕은 육체를 추구하고 사랑은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욕은 육체를 추구하고 사랑은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포르노가 우리 세대를 파괴하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욕망에 빠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애착 없이 그들의 육체를 위해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고린도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혼해서 서로에게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오는 주다라는 단어는 회복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배우자에게로 회복시키십시오. 당신 자신을 배우자에게로 회복시키시오. 그것이 제가 번역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 의무를 통해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요. 결혼 생활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의무에서는 상대 그 배우자를 성적으로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과 사랑과 소속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이는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할 의미이며 애정과 사랑, 소속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성관계는 오직 출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부부들에게 그들의 성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그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 성관계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회복을 해야 하나요?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 대답은 그 질문의 대답은 팟캐스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리고 자주 즐겁게입니다. 자주 그리고 즐겁게입니다. 그것이 저의 힌트입니다. 자, 모든 아버지들 들으셨나요? 자, 성경은 더 나아가는데요. 성경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본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 했지만 남편들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 개념이 아주 놀라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내 이외에 정부와 매춘부를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시에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와 그 이후에도 여성은 결혼 관계에서 동등한 소유권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상한 개념이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개념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레이 목사님이 내 몸, 내 선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배우자가 서로의 몸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는 이 성경의 개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던 맥클라우드 건물 관리자로 일하는 그는 최근에 MG 자동차 한 대를 복원했습니다. MG 오토모빌을 하나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before 그리고 오른쪽에는 after 사진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바꿨죠. 아직 제가 이 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낡은 차를 보고 이건 고장났으니 그냥 갖다 버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고치기에는 정말 많은 손이 가는데요. 왜 버리지 않고 이것을 고쳤을까요? 이 차를 작은 화단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장났으니 그냥 버리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고 새롭게 하시며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버리거나 성관계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회복하고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낡은 자동차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헌신의 신실하기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미혼이거나 배우자를 잃은 이들, 과부나 호라비 같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매우 조심스럽고 목회적인 마음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 시대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모든 로마인의 안정된 사회를 위한 필수적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그 인구 고정적인 인구 증가는 그 로마의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까지 독신으로 지내면 벌칙을 받거나 그 재산 상속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과부와 호라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외국인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모두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장 끝에서는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도덕한 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뜻을 보시겠습니다. 금욕 생활이 독신이라 기혼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성에 미친 세상에서 그 둘의 목표는 성적 순결입니다. 결혼은 죄에 대한 치료제나 연약함에 대한 양보가 아닙니다. 결혼은 위로의 보상이 아닌 7장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하셨든 독신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부르셨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결혼을 치료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정욕을 치료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만들어주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결혼 생활에 충실히 헌신하십시오. 독신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그 독신 생활에 충실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독신이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그 사이에 시간에 전념하십시오. 우리 그 젊은이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젊은 형제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과 데이트에 대해서 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저는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왜 여자들이 자기와 데이트에 관심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직업이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젊은이들도 직업이 있고 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또는 여자친구가 있는 형제들이 결혼에 대해 고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친구들과 많이 어울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스포츠도 보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싶어요. 그 결혼을 했을 때 잃는 점을 말을 합니다. 스포츠 게임도 보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싶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번 경기를 올렸다 내려야 합니까? 살고 싶다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결혼 그 상담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그들의 불평을 멈추고 간단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잃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가 잃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녀와 결혼하든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하든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독신이든 결혼했든 독신이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의 길을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혼, 단순한 결혼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 죽으신 신랑이심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그 현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인 증인됨에 신실하게라는 요점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본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질문에 답하며 같은 패턴이 10절에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바울이 10절과 12절에서 한 두 가지 진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노니, 그리고 12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자, 10절에서 바울이 이혼에 대한 한 말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 그 바울이 언급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10절에서는 12절의 권위가 또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단지 바울의 개인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영감으로 되었고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혼을 두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지상사역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는 다른 유대인과 결혼하는 유대적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이제 새롭고 독특한 상황, 즉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주제는 12절에서 시작되는데 결혼 생활 중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 중 한 명은 기독교로 개종하지만 다른 한 명은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는 배우자이고 그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떠나길 원한다면 그들을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중간과 그 마지막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이 구원받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의하십시오. 즉 믿는 배우자가 가족에게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의 유일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구별해 놓으신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예배에 강제로 데려오거나 그 청소년 모임에 그들을 억지로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친밀함에서 헌신으로 그리고 증인됨으로 바울은 단순히 결혼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독신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7장 전체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원했고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원했으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아내인 로라와 결혼하기 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저는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로라에게 고백했을 때 그녀는 저를 부정한 사람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딸에게 저 같은 남자가 다가간다면 저는 그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녀에게 정결하지 못한 존재이며 그녀까지 더럽힐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닌 다른 여성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피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로라는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녀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 창녀와 세리 등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손대신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분이 만지시는 모든 사람도 깨끗함을 받습니다. 성생활, 결혼, 이혼, 독신 등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도망치거나 숨는 것 아니면 눈을 감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 안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팟캐스트에서 다룰 질문을 ask@willingdon.org로 보내주십시오. 자, 커넥션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면 기도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